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휴전 제안과 예멘 당사자 간 평화회담 그리고 포괄적인 정부 구성이 예멘 사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후티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 등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 공습이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어제도 사나의 미사일 경납고에 공습을 가해 대형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예멘 인근 해상에 항공모함을 파견했습니다. 미 해군은 그러나 예멘 사태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사흘간 열리는 춘계 제사 일정 첫날인 오늘 아베 총리가 전통 화분에 담긴 식물을 공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일본 지도부는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물만을 제공한 것은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파키스탄과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파키스탄이 오랜 기간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서부 국경의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양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식당 외곽에서 오늘 차량 폭탄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VOA 현지 기자는 이번 폭발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여성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가디슈 응급의료요원은 VOA에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 호텔 인근에 위치한 이 식당은 소말리아 대통령궁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직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는 이 같은 자살 공격을 수차례 벌여왔습니다. 알샤바브는 어제도 소말리아 북부 가로에 마을에서 유엔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를 공격해 7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협박과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른바 아랍에봄 민주화 혁명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실시된 이집트 최초의 민주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 독단적인 정책들은 이집트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압델파타 엘시시 당시 군 참모총장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축출됐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지난 19일 지중해상에서 발생한 이민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선박 책임자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사고 선박의 튀니진 선장과 시리아인 1등 항해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900여 명을 태워 정원을 심각히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에 나서 리비아 해상에서 전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호주의 토니 에버 총리는 유럽도 더 이상의 이민자 희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행은 남북 합의와 개성공업지급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러시아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21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남측 관리위원회에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 연체료 없이 연장해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북하고 돌아온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입니다.
오늘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한 주 정도 그 임금 유예 기간을 연체료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연장된 시한까지는 북측에 월 15%의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이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20일 종전에 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북한에 지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단 수령은 하되 추후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익분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세 곳이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확인서 제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요구대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입주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행은 남북 합의와 개성공업지급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면에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협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한국 내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해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내 연락처를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재입국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남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들의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반둥회의로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2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반동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행사에는 90여 개 국가의 정부 수반이나 정상급 인사들이 모입니다. 남북한도 각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행사장에 있다 보니까 조화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만난다면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회의장이나 같은 날 저녁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갈라 디뇨소에서 마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반둥회의 50주년 행사 땐 당시 이해찬 한국 국무총리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나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남북 갈등이 깊은 상황이라서 회동 가능성이 낮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대화가 오가긴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쟁점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은 정상급 인사들이 먼저 하는 관리에 따라 김 상임위원장이 황 부총리보다 앞서 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가 황 부총리 연설에 포함될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동회의가 과거 비동맹 국가들이 주축이 된 회의니만큼 남북한 쟁점을 부각시키긴 어려운 자리지만 핵이나 인권 등 현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각자 연설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남북 당국 간의 불신권이 깊고 또 그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특히나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무대에서 남북한이 좀 부딪힌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아마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대해서 조금 그 남북 간의 엇박스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해 북핵과 과거사, 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북아 국가 정상급 인사들의 양자 접촉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일, 북중, 북일 등의 양자 회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만큼 물밑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축구 경기와 씨름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문경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21일 국회에 보고한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할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위원회 구성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행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체육행사론 국민적 관심이 큰 축구와 씨름대회를, 문화행사론 남북예술인 공연과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결의말 선언문, 문화예술 공동학술회의 등이 거론됐습니다. 또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올 7월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10월에 열리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씨름 등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 착수를 목표로 대북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남북 합의 전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다자간 협력을 위해 다음 달 개최되는 유네스코 교육포럼과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를 비롯해 11월에 열리는 세계도로대회 등에 북한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과 한국군 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드레스덴 구상 실천,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 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015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통일부가 남북관계 전문가와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민관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늘 새벽 2시 43분쯤 서해 북방 한계선을 700m쯤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북한 경비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며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가 다른 북한 경비정에 예인돼 되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북방 한계선을 넘기 전에 국제 상선 공통망을 통해 기관 고장이 나서 표류 중이며 예인하겠다는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기 전부터 표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춘 가운데 다른 경비정이 예인해 북상하는 과정을 모두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 측과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공보실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페스코프 공보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다음 달 9일 2차 대전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에 대비한 계획이 준비 단계에 있다며 북한 측과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도 그때 가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방러와 관련한 추가 사항들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북한 측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페스코프 실장이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대통령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이 점점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궁 공보실은 지난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대표단을 포함해 모든 외국 대표단과 기념식 행사 참석과 관련한 재반 실무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에 앞서 경호와 의전 등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면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는 승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러시아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카불 베르디에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군사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베르디에프 장관은 24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도 방문해 두 나라의 방위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베르디에프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두 나라 협력관계를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는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이 단호한 대북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나라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미 국가 페루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역내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VOA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이 한반도와 북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의 세 번째 순방국인 칠레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칠레 외교부는 칠레가 유엔 총회와 국제원자력기구 회의 등을 통해 북한 핵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무조건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며 모든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사찰 등 안전조치를 받아들이라는 게 칠레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역시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평화와 지역 안전은 물론 핵확산 금지 조약 역시 위협하고 있다며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량 실상 무기를 반대하고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해왔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위협을 적시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14일 한국과 정상회담을 벌였던 헝가리는 20일 VOA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또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제에 올려놓지 않고 북한 당국과의 정치적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실 관계자는 헝가리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평양에 공관을 두지 않았고 두 나라 간 교역 또한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헝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서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헝가리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페루가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제안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분명하고 일관적으로 규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역시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중지시키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적극 지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유럽연합이 고려 중인 북한 당국과의 정치 대화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이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최근 김정은 체제의 새 농업 개혁 조치인 포전 담당제가 사실상 가족 중심 영농제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포전 담당제의 성격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때문인데요.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 매체가 포전 담당제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좀 해 주시죠.
예, 사실 금년 들어와서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말을 보도한 노동신문 그 횟수가 벌써 19번이나 됩니다.
네.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 분조가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데 그 분조를 갖다가 평균 한 4명 내지 5명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분조가 한 세 개의 그, 조직으로 다시 나눠지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작업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 네, 다섯 명으로 중심이 된 그 작업조를 조직해서, 일단 그 토지, 일정한 토지를 주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는 하는 그 공정이라든지, 또 연간 그 생산 계획을 갖다가 하달해주면서, 그 이제 성과를 갖다가 이제 내면은,
네.
그 성과를 가지고 국가와 그 이제 작업조가, 나누어 가지는, 막 이런 그 형태를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데 바로 할당된 그 네 다섯 명이 주로 가족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그 친척 중심으로 이렇게
네.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그 분조와 대비해서 상당히 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가족 일종의 그 실질적으로 가족 영농제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네 다섯 명이라고 하면 한 두 집 정도가
한 예 두 집 내지 세 집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네, 북한이 이렇게 보전 담당제 성격 등을 공식화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김정은 정권 출범한 지가 이제 3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최근에 나타난 그건 아니고 이미 그 출범할 때부터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시범적으로 조금씩 그 지금까지 이제 실험적인 형태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마 성과가 좀 나타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보전 담당 책임제에 대한 그 이쪽은 이제 홍보, 정책 홍보가 되겠죠.
네.
그런 홍보를 이제, 그, 대내외적으로 계속 그 홍보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배경이 될 테고, 또 최근에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이제 보전 담당 책임제를 실시했던 그 협동 농장들이 아마 정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그 분배목, 농민들에게 대한 일정한 그 분배목을 제대로 잘 보장을 안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는 전력 투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을에 들어오는 그 성과를 보니까 기대치 미치지 못하니까
네.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런 그 공식적인 그 보전 담당 책임제에 몰두할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과거에 이제 소토지 농사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비공식적입니다만은 거기다가 굉장히 그 좀 노력을 집중했는데 다시 이제 그 과거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 당국에서는 그걸 제도권안으로 계속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 효과라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볼 거냐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정부하고 그 여기에 참여하는 그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쪽, 그러니까 그 북한 그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이 지금 계속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그 곡물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꼭 보전 담당 책임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약간의 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그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는 아마 성과가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비율에 대해서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원래 이제 뭐 3대 7이다. 이제 정부가 3분의 1이고 농민이 3분의 2다. 되게 어림잡아서 이제 정확하게 3대 7인지 이건 좀 확실치 않은데.
네.
되게 아마 어림잡아서 정부가 3분의 1 정도를 가져가고 3분의 2는 농민에게 준다. 아마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농산물을 재배하려고 하면은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나 농약, 농기계 등등 그 자본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네.
그런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는 이제 정부 거라고 보니까 토지 목만큼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려고 그러겠고,
네.
실제로 이제 노동을 한 사람은 농민이니까 농민, 노동 몫은 이제 농민이 가져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그 자본재를 갖다가 누가 부담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자본재를 갖다가 농민이 부담을 하면 자본재 목만큼 농민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네.
만일 자본재를
정부가 다 대준다 그러면 그건 정부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나 협동 농장마다 정확하게 일정한 그 형, 그 고정된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어떤 농장에서는 농민이 이제 부담하고 어떤 농장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도태해주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거의 분배만큼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의 몫을 한 30% 내지 40% 정도로 잡고 노동의 몫을 한 30% 정도로 잡고 나머지 이제 그 자본의 몫을 한 경우에 따라서 30, 40% 내 이렇게 분배 몫이 잡히거든요. 실제 네. 100이 그렇게 이제 분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로서는 이제 결국 노동의 분배 몫을 이제 30%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30%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뭐 수확량이 괜찮아가지고 목표 생산량이나 그 이상으로 달성했다 그러면 30%가 과거의 그 농민에 주는 그 분배 몫보다는 분배 몫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30%가 과거에 그 농민에게 보장해 주는 그 몫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0%가 굉장히 그 경계선상에 이제 있는데 노동의 몫이 뭐 최근에는 다행히 이제 이게 그 날씨가 괜찮고 해가지고 아마 농민들이 정확하게만 분배 받았다면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흉년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30%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보전 담당제가 과거 그 중국의 농업개혁의 어떤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면 중국의 농업개혁 모델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북한이 과연 그러면 그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중국이 1978년도에 이제 농업개혁을 이제 실시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인민공사라고 하는 그 집단 농농체 그 집단 농장이 있었거든요.
네, 네.
집단 농농에서 가족에게 다 토지를 분배해주고 가족농으로 전환하는 뭐 이것을 이제 농업개혁이라 그러고 뭐 그런 그 제도를 갖다가 농가 생산 책임제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불렀습니다.
네.
그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장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시 정부가 상당히 그 노력을 했던 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족농으로만 이게 전환된다고 해서 생산성이 제절로 늘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현재 이제 북한에는 농가에게 할당을 준다고 하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그 아주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하나의 뭐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좀 그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계획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북한 당국이 그 농민들에게 농사 짓기 위한 물자를 충분하게 이제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분배 몫에 대해서 당초 약속했던 신뢰를 충분히 지킨다든지 또 시장을 갖다가 위축시키지 않고 계속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중국이 계획에 성공했던 이런 그 모습을 북한에서도 한번 그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거 그 북한의 그 정책이 어떻게 변모될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권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보전 담당제를 가족 중심 영농제라고 공식화한 배경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민간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이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에 나섰습니다. 세계농아인연맹 WFD의 북한 연락관인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알람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알람시계는 정해진 시각에 소리 대신 반짝이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청각장애인인 그룬드 대표는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알람시계가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알람시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시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투게더 함흥은 독일의 전자업체인 AP 이사와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이사는 북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알람시계 100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장치를 기부했다고 그룬두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룬두 대표는 또 AP이사의 직원이 오는 5월 1차로 열흘간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이사의 젠포 PNC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각장애인 동료 직원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 청각장애인들에게 특수 알람시계 제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government, the rules are okay with this. Then maybe one of these guys will go there and maybe explain how to build this additional part for this alarm clock.
그룬드 대표는 이번 계획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북한 내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는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의 농아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딴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예멘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제16차 아시아 아프리카 AA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비동맹 운동의 시발점이 된 지난 1955년에 반둥회의가 개최된 지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남협력, 즉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팔레스타인 지지와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협력 강화 등 세 개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합니까?
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06개 국가와 16개 참관국, 또 25개 국제기구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한국에서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요.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가장 주목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중국의 시 주석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번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두 지도자의 발언과 행보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 간 만남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아베 총리 연설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해 사죄를 언급하느냐가 국제적 관심사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겠지만 사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이 중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네, 중국의 반발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일본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과 태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물만을 제공한 것은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서
전몰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가능성은 있는 일입니까?
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남북한 간 접촉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첫날 회의나 또 이날 저녁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 등의 자리에서 남북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표 간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만남이 아닌 데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냉랭한 북중 관계 속에서 시 주석과 김 상임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북한과 일본 간 회동도 관심사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와 김 상임위원장이 접촉하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의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된 사건 속보 알아보죠. 사고 선박의 책임자들이 체포됐군요.
네, 이탈리아 경찰이 이번에 전복된 리비아 난민선의 선장과 1등 항해사를 체포했습니다. 선장은 튀니지 출신이고요. 승무원은 시리아 출신인데요. 이번 참사의 생존자 28명에 포함된 두 사람은 사고 당시 배의 갑판 꼭대기에서 서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900여 명을 태워서 정원을 심각히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에 나서 리비아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2주일 사이에 내전 등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000명 이상이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등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내무장관들은 어제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에는 외무장관 회의만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주말 지중해에서 난민선 전복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난민 문제를 담당하는 내무장관들도 긴급 회동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유럽연합 장관들은 어제 회의에서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또 10개항의 즉시 행동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 10개 행동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의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제시됐습니다. 또 국경관리협력 강화와 미리구급자 단속, 난민 지원 절차 통합도 포함이 됐고요. 이 밖에 지문 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와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도 10개 행동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정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죠?
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에 난민 참사와 관련해 긴급 정상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정책대표도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도덕적 의무라면서 해결 방법이 쉽진 않지만 유럽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예멘 근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소식 살펴보죠.
네, 미국이 걸프 해역에 주둔해 있던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노르망디 호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 남쪽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 해군 오함대사령부 대변인 케빈 스티븐스 소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현재 예멘의 아덴만에는 구축함 윈스턴 처칠호 등 10여 척의 미 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배치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미 해군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서 예멘의 정정 불안이 가중되면서 최근 며칠간 예멘 해역에 대한 미 해군력을 증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안보 작전의 목적은 예멘 해역 해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루스벨트 급파는 지난 주말 이란이 후티 반군 지원을 위해서 함대를 예멘 해역으로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그동안 같은 정파인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지난 1월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서방 성향의 압두라버 만수르 하디 정권을 축출한 후 세력을 계속 확대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순위파 아랍연합군이 지난달 말부터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억류중인 테헤란 주재 워싱턴포스트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요?
네, 이란은 어제 지난해 7월 말부터 억류중인 제이슨 리자이안 테헤란 주재 워싱턴포스트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란에서 간첩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재인데요. 리자이안 기자의 변호사는 그가 이란의 비밀 정보를 수집해 적국인 미국에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워싱턴포스트 특파원 기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리자이안 기자의 기소가 사실이라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란 당국은 즉각 간첩 혐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리아프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당국이 리자이안 기자에게 씌운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주 전에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과 함께 풀리는 듯 했던 미국과 이란 관계가 곳곳에서 충돌을 빚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달 초 나온 잠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모든 제재가 즉각 해제되지 않으면 최종 협상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은 군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합동 군사훈련 소식 살펴볼까요?
네,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합동 군사훈련이 어제 필리핀 육해공 군사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군 6,656명과 필리핀군 5,023명이 참가하고요. 또 미군은 항공기 76대와 함정 3척을, 또 필리핀군은 항공기 15대와 함정 1척을 각각 동원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필리핀 언론들은 이번 훈련이 열흘간의 일정으로 마닐라의 아기날도 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그레고리오 림 해군기지 등에서 벌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주변국들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이번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네, 중국은 필리핀과 미국 두 나라 모두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스카보로, 중국명으로는 황엔다오에서 220km 떨어진 필리핀 해군기지도 훈련 장소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텅젠춘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참여병력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배치 전략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필리핀이 군사훈련 지역을 중국 영해 근접한 지역으로 희망한 것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필리핀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필리핀군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이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하면서도 영토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서 영유권에 염두를 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 북부 산간에서는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고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1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8도. 해주 개성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고 해주 최저 9도, 최고 20도. 개성 최저 8도, 최고 18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8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1도. 해산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4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8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는 12도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급진파 성향의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해외 반정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최근 이틀간 시리아 남부 다라주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반군 37명과 정부군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시리아 공군이 오늘 다라주 일부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누스라 전선 등 반군들은 최근 몇 주 사이 시리아 남부 요르단과의 접경 지역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어제 정부군이 다라의 일부 마을들을 장악하고 요르단으로 통하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반군들이 이들 상당수 지역을 재탈환한 것입니다. 시리아에서는 5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2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휴전 제안과 당사자 간 평화회담 그리고 포괄적인 정부 구성이 예멘 사태의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 등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 공습이 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항공모함 테오도어 루즈벨트호가 오늘 아라비아해로 출항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파견은 걸프 지역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사흘간 열리는 춘계 제사 일정 첫날인 오늘 아베 총리가 전통 화분에 담긴 식물을 공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일본 지도부는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파키스탄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파키스탄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파키스탄과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파키스탄이 오랜 기간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 서부 국경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양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서부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반군들이 파키스탄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족 지역 내 무장요원들로부터 훈련 등 지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협박과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2명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과 그 지지자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4년 전 이른바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실시된 이집트 최초의 민주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식당 외곽에서 오늘 차량 폭탄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VOA 현지 기자는 이번 폭발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여성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가디슈 응급의료요원은 VOA에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트럴 호텔 인근에 위치한 이 식당은 소말리아 대통령궁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직 범행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지만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인 알샤바브는 이 같은 자살 공격을 수차례 벌여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